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초, 중, 고를 함께 다녔거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한 친구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나 학교 행사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구역 식구나 봉사자들과 나누는 대화도 몇 시간이 몇십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간이 더욱 짧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도지사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과 몇 시간을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면 그것은 여간 마음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부부나 두세 사람이 3개월 후에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나누기로 했다면 거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날의 그 시간에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교우님들께 교회를 위해서 3, 4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3, 4시간 봉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면 대부분이 아마 봉사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몹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와 주문은 빈다는 의미에서 외형적인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정반대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말의 내용보다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가 자녀이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보기에 지금 자녀가 분명히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는 부모의 속이 상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은 다릅니다. 주문은 그 주문을 외는 사람과 그 주문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주문의 결과만 목적 삼는 것입니다. 주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하든지 도적 두목이 하든지 도적 중에 한 명이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만약 그런 동굴이 존재한다면 심지어 제가 그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라고 하더라도 보물창고의 동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거나 늦은 밤에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잘 받는데라고 말하고 듣거나 금식하면서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응답해 주신대라고 말하고 듣는 것은 기도를 주문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신의 사정이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금식기도입니다. 단지 그 시간에나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으로 만드는 오만방자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꼭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물론 부모에게도 그 도움을 줄 만한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찾아오거나 자정 무렵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또는 3-4일씩 굶고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고 그저 손만 내미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렷하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두 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에서 3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년 동안 지속된 3차 전도 여행 중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의 전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소아시아에서는 경제가 가장 발달한 강 어귀에 있는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지상주의와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웅장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은 에베소의 종교는 물론 경제를 지탱하게 해주는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 자기 부인은 그들을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특정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관심사를 적지 않게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적거나 없다면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혹 자신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얇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재물 양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재물 곡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재물로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에게 피흘림의 제사만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모세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최소한 2000년 전의 일을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시대에 주어진 율법 중에도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흘림의 제사만 요구하시는 분이셨다면 소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인이 드린 제물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해석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 이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얼굴 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내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것은 단지 그가 드린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문득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적은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보다 언제나 앞서야 바르게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책 중에 하나는 기도에 관한 책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의 방법, 기도의 길이, 기도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또는 세 위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가 모두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영광, 동등한 능력을 지니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왠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멀리 계신 분이신 것 같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좀 무섭고 엄하신 분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내 편이신 분 같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도 불리는 사울과 같은 반대자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배신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도 찾아가셔서 책망하시기보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기에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고 무서우며 예수님은 가깝고 따뜻한 분이라 여겨지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감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확증하다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본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취업, 승진, 진학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는 다른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구하지 않았던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존재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감에 따라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점점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머리 부분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아버지가 빌어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인도했고 내 아버지 이삭도 인도했듯이 너를 인도하겠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야곱은 자신이 있던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들의 삶이 형편없었음에도 인도하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부성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신자 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께는 부성애 뿐만 아니라 모성애도 있습니다. 아들들을 가리킬 때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때로는 아들, 딸 전부를 가리킬 때도 형제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부, 모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적인 측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3절과 4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린 자녀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울 때 달래고 다시 재우는 사람은 대부분 어머니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일터로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사실 어머니도 다음 날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몇 번이나 잠을 설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세상 모르고 잡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해도 그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부성과 함께 모성도 있습니다. 약 두 달 전에 송길용이라는 분이 별세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의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혹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등에서 실종된 송혜일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송길용 씨는 송혜희 양의 아버지입니다. 평택에 살던 혜희 양은 1999년 2월 고3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막차를 타고 오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혜희 양과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혜희 양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서 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혜희 양의 아버지가 25년 동안 작은 트럭을 몰고 다닌 거리만 해도 72만 킬로미터나 되었고 뿌린 전단지는 300만 장, 길 위에 매단 플래카드도 2,500개가 넘었습니다. 딸을 찾아다니느라 혜희 양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았더니 무속인은 꿈에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혜희야, 살아있을 것을 믿는다. 끝까지 너를 찾아낼게 라고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트럭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덤프 트럭과의 충돌로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 역시 유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가진 아버지가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그 외에 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창문을 열고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창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연 창문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오래 남은 2개월 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깊이 교제하며 동행함으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 가십시다. 그것보다 인생을 더 복되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모습이 된 것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온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우리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과 믿음 생활을 돌이켜볼 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지금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이 움켜쥐지 못함에 대한 미련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누리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스라에 계시는 분이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사라졌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지라도 사라진 자녀를 찾기 위해 전생애를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문을 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